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날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죠. 금요일 새벽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리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바꾸어 로마 법정에 고발합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조차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 당시 실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현직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된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해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헤롯도 그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한 적이 없고 또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기에 굳이 자기 손으로 억울한 사람을 죽일 필요가 헤롯의 입장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롱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를 놓으려 했던 빌라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유월절에 죄수 한 명씩 놓아주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극악무도한 강도였던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의 생각에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바라바는 극악무도한 강도였거든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사주하지요. 그래서 법정 안에 몰려있던 유대인들이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 발을 빼려는 계획이 모두 실패하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현재 지키고 있는 자기의 관직과 또 앞으로 이어질 출세에 누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과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일을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여러분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안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위치와 권한을 생각하면 안 한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간은 죄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바로 그 실상과 그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죄된 성품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 안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을 향하여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 이후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즉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자기들의 관정으로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요. 다 금요일날 되어진 것입니다. 새벽에 붙들리셔서 오전 중에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곧바로 헤로데스에 넘겨졌다 다시 빌라도 협정으로 와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안에 오전 중에 그 모든 일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그 관정, 그 예수님을 끌고 갔던 관정의 위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약간 띄워주실래요? 예, 이게 그 당시 뭐 지금도 엇비슷합니다. 지금도 엇비슷한데 지금은 그 이슬람의 사원이 있지만 요게 유대인들의 관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옆에다 붙여놨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만 되면 혹은 유대인의 명절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바로 성전의 담벼락을 이어서 성전보다 조금 더 높게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 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빌라도의 관저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재판하고 여기 헤롯의 관저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관저에 갔다가 이제 결정이 나자 예수님을 끌고 이 관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연 이 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대할 때는 마음이 숙연해지고 가슴이 멍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멸시가 너무 눈에 선하도록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로마 황제는 겉옷으로 붉은 색상의 옷을 이렇게 몸에 들고 다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옆에 나 뒹굴던 붉은색 천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서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왕이 써야 하는 왕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 가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머리 사이즈로 둘둘 말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확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번에는 왕이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 즉 왕의 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밖에 나가 길가에 흩어져 있는 갈대를 꺾어다 예수님의 손에 강제로 쥐어줍니다. 그리고 왕놀이 할 엉터리 소품들이 갖춰지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이 로마 군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멸시를 하였을까요?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아니면 종교적 이해를 달리했습니까? 아무 연관도 없고 상관이 없는 이 로마 군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토록 조롱하며 멸시를 하였을까요? 뭐 어찌 보면 그들이 말단 군인이었기 때문에 늘 말단 군인으로 살면서 평소 윗사람에게나 혹은 황제에게 쌓였던 감정을 그렇게 가상의 왕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감정을 다 배설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처형이 갑자기 결정되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지만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한 죄수가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죄수였기 때문에 혹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모든 로마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 뭐 방 안에서 예수님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무료하니까 심심풀이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심심했던 감정의 배설을 했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저자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다른 강도들도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던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지 그래 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강도를 나무랍니다. 너와 나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즉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강도를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기가 지은 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 한 강도는 도대체 왜 강도 주제에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왜?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면서 마땅히 지금 처벌을 받으면서 그 주제에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조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 죽어 마땅한 강도도 그렇고 도대체 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며 조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였던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마태는 이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곳이 골고다라는 곳인데요. 사진이 있었으면 조금 그 위치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anyway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이 아닙니다. 길목 한복판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지는 않잖아요. 좀 외진 변두리에서 했으니까 거기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목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길을 지나가다 십자가를 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궁금해서 모여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궁금해하던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십자가 위에 죄의 목이 뭐라고 붙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타낸 반응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한번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예?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무슨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명쾌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받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오직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십자가 처형까지 안 가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돌로 치거나 뭐 해결이 되는데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누구나 다 아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이라고요. 그동안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타난 반응이 뭐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조롱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번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예수님과 종교적 이해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꼴 좋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그냥 한번 확 믿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장면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졌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확인하셨듯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은 왜? 죄 지은 강도는 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도에 처한 상황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도가 처한 상황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대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조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를 자기의 죄와 연관시켰으면 어떻게 이런 조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전혀 자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이해관계 없는 로마 군인들도 자기의 감정을 배설한 거고, 그리고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했던 강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오직 호기심으로 구경 나왔던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음 놓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조롱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왜 이렇게 조롱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 모진 조롱의 십자가가 자신이 감당하기에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짊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냥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마음을 돌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짐은 당신이 지셔야 할 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지실 수 있는 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모진 조롱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쯤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성경 약 122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여러분, 속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험한 조롱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예언을 하셨습니까? 왜? 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 모진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와 전혀 연관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여전히 조롱하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나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조롱의 형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조롱의 내용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조롱하지 않는다고 조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전혀 자기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입으로 조롱은 하지 않지만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해? 누가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했어? 자존심 상한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존심 상해. 왜 누가 부탁했어? 누가 얘기했고. 여러분 분명히 조롱의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형태는 변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아, 인류의 역사에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은 생존의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 4대 성인으로 인정해 줄 만해. 분명히 조롱의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칭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전혀 자기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롱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론 저를 포함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죄와 연관시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와 연관시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죄와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그냥 객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믿지만 내가 아닌 사람들 객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혹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 마음이 편해져.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하셔. 교회 가야지. 왜?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와서 교리를 배우니까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인류의 죄. 인류의 죄.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감동 없는 감사.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죄책감에 울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자기의 죄를 분명하게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오늘을 사는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속성이 자기를 인생의 목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목표를 향해서 죄의 속성이 자기를 지배하고만 리드하는데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자기 생각이 몰려가도록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믿음이라는 이름을 다 덧입혀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의 죄를 연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복 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소욕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 내 마음에는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이 더 크지 내 삶의 목표와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없어.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을 분명하게 연관시키지 않은 또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에서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 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죠. 그 여러분의 믿음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살핀 이 아침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가슴이 먹먹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감정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주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내 죄와 연관시키지 못하는 이 불충한 믿음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주 앞에 옳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누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